세상의 끝이라기보다는 세상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었고, 로마 제국의 모든 길,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이 원정하기 위해서 군사 도로들을 엄청나게 깔아놨죠. 그러니까 모든 이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라고 그 당시에 말할 수 있는, 세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었다. 그럼 사실 조선까지도, 그때 조선 아니었네요. 고조선. 고조선 아닌가. 왔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 사도행전은 땅끝이라고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로마 제국의 수도를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열린 결말이에요. 이것은 마지막 이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굉장히 오픈된 결말이에요. 말하자면 이런 뜻이죠. 자, 이제 시작이야. 그리고 이제는 너희들의 몫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로 가는 여정의 첫 번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아드라 무떼노 배를 타고 가이사리아에서 출발해서 소아시아의 무라에서 배를 갈아타요. 큰 배로 갈아타요. 그 알렉산드리아 배인데, 알렉산드리아 배를 갈아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표류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폭풍, 파선, 그리고 생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27장 전체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27장을 다 보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우리 인생 이야기 같이 들려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요 등장인물들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인물이 1절에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백부장이죠. 이 사람이 죄수인 바울과 또 다른 죄수들을 로마까지 호송할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아구스토 대라고 하는 것은 아우구스투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황제 친위 부대라고 어떤 사람들 설명하기도 해요. 근데 굉장히 특별한,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그런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이 사람들은 1세기 수리아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군대였습니다. 근데 율리오는 죄수인 바울을 멸시할 수도 있고 함부로 대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친근하게 대하고 친절하고 호의를 가진 사람이에요. 심지어 나중에는 바울에게 존경심마저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데리고 가는 죄수가 바울만은 아니었어요. 1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죄수 몇 사람을 그렇게 얘기하죠. 이 다른 죄수들은 아마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적었어요. 이 시대만 해도. 그러니까 아마 이 다른 죄수들은 검투 경기를 위해서, 말하자면 로마에서 행해지는 최고의 오락이었죠. 그것을 위해서 끌려가던 노예 죄수들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율리오는 당연히 바울이 가이사에게 이제 보내지니까 가이사에 가는 소송 자료들, 재판 기록들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또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27장 1절을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우리라고 하는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죠? 이 글을 쓰고 있는 누가가 동행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생생한 거예요. 이 기사들이. 그러니까 주소서 들은 얘기는 이렇게 생생하게 쓰기 어렵죠. 근데 누가는 바울과 함께 내내 이 항해의 여정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항해 기록을 하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이 나와요. 누굽니까? 2절에 보면 하반절에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카 사람 아리스타고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 우리가 조금 주목할 만한 필요가 있는 사람입니다. 마게도니아 주의 데살로니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언제 주님을 만났을까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데살로니카에 갔을 때 주님 만났겠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 사람은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바울과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서 우리가 보는 바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 이 사람은 대표적으로 무리에게 붙잡혀서 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방 교회들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방 교회들의 대표들과 동행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데살로니카 교회의 대표가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온 거죠.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바울은 흥분한 유대인 군중에게 붙잡혀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는 천부장이 그를 구해주게 되고 이제 감금 2년 이상의 감금의 세월이 시작이 되는데 아리스타고는 데살로니카로 돌아가지 않고 바울과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 동안 같이 있다가 뭐 여러모로 바울을 도왔겠죠. 그리고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 이 항해의 여정, 죄수로서 가는 여정에도 아리스타고는 동행을 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바울이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하는 로마의 감옥에서 썼다고 얘기하는 그 편지 중에 하나인 골로새서를 보면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 아리스타고도 그럼 무슨 죄를 지었을까? 아리스타고도 바울과 같은 혐의를 가지고 같이 감옥에 들어간 것일까? 그럴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과 함께 감옥에서 그의 곁에서 바울을 도울 심산으로 그는 스스로 자원하여 감옥으로 들어간 사람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실제로 1세기, 2세기, 3세기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신실한 사람이죠. 빌레몬서에서도 바울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아리스타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에게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죄수로서 2년 이상의 여정을 가는 감금된 죄수로서의 여정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모진 인생의 시간에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시돈에 잠시 정박을 하게 되는데 3절에 보면 이튿날 시돈에 대니 가이사랴에서 조금 올라가면 시돈이에요. 근데 시돈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그럼 이거 어떤 일일까요? 아마 스데반의 순교에 이어진 예루살렘 박해에서 많은 흩어진 교인들이 어디로 갔다고 얘기를 하나 하면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러 복음을 전했다. 베니게가 어디예요? 페니키아예요. 페니키아에 두로와 시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그때 복음이 전해졌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바울이 직접 만난 사람들은 아닐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죄수로서 이제 호송되어 로마로 가는 이 여정에서 시돈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이고 그들은 바울을 만나서 극진하게 대접하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역시 율리오라고 하는 이 백부장의 호의로 말미암아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여정 속에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때로는 직접. 그러나 여기에 있는 것처럼 때로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의 친구들을 통해서, 믿음의 친구들을 통해서. 이제 시돈을 떠나서 본격적으로 로마로 항해를 하게 되는데 이 항해 기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격자가 직접 경험한 것을 쓴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적자 생존 아시죠? 적는 자는 살아남는다. 기록하는 거 그렇게 중요해요. 누가는 역사가이고 의사였지만 누가는 감사합니다. 반응해 주셔서. 원래 이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누가는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항해 기록이 가능한 것이죠. 바울이 탄베가 맞바람을 피해서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를 했다. 그렇게 4절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항해가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로 가는 길은 여러분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가는 길은 서쪽으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맞바람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어떤 바람이에요? 서풍이죠. 서쪽에서 부는 바람이죠. 그러니까 이 맞바람을 맞으면서 이제 항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브로 섬의 북쪽 해안을 끼고 항해를 해야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의 튀르키예 이 지도 보시면 지금의 튀르키예 남부 해안 길리기아는 자기 고향이고 길리기아를 지난 밤빌리아. 밤빌리아는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들렀던 곳이죠. 거기를 쭉 지나서 이제 튀르키예의 서부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라 그러니까 튀르키예 남부예요, 무라도. 근데 무라에서 이제 백부장 율리아는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지명이에요, 사실은. 여기를 이제 연안선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거는. 근데 이제 큰 배로 갈아타요. 알렉산드리아 호, 알렉산드리아 배인데,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알렉산드리아가 어디에 있어요? 이, 이집트 북쪽 해안이에요. 그리고 고대에 이 로마 제국에서, 4대 도시 중에 들어갔던 도시예요. 굉장히 큰 도시죠. 근데 이집트가 사실은 굉장한 곡창지대여서 로마 제국이 소비하는 곡물의 3분의 1이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나일강 유역에서. 그러면 이 곡물을 로마로, 이탈리아로 수송하는 이 배는 로마 제국의 생명선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이집트에서 나오는 곡물들을 큰 배를 이 배들은 대개 로마 제국이 그 당시만 해도 자기들의 소유하는 무슨 군함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았고 대개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큰 배들을 세를 내서 전세를 내서 이제 운행을 하곤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탄 배는 이런 배였어요. 알렉산드리아 배라는 것은. 근데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는 알렉산드리아 출발해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튀르키예 지금의 튀르키예 무라 바울이 여기에 들른 무라에 서요. 한번 정박을 하고 정비를 하고 그리고 이탈리아로 가게 됩니다. 이 배를 갈아탄 겁니다. 근데 이 배는 굉장히 큰 배였습니다. 사도행전 27장 37절을 보면 몇 명이 이 배에 탔다고 얘기를 합니까? 276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타는 큰 배, 상당히 큰 배죠. 그래서 이 배를 갈아타고 가는데 7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면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이게 이제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계속 배가 밀리는 거예요. 남쪽으로. 그래서 그레데 해안의 남쪽에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죠. 근데 보시면 8절에 여기 간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간신히 가고 있는 거예요. 8절에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미항, 뭐 아름다운 항구라고 할 수 있고 뭐 좋은 항구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9절을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금식하는 절기는 이스라엘에 하나밖에 없어요. 속죄일이에요. 그럼 속죄일이 이미 지났다고. 며칠이 지났는지 몰라요. 속죄일이 이미 지났어요. 근데 이때가 주후 59년이에요. 주후 59년에. 그러니까 속죄일은 유대식 달력으로 그들이 계산을 했으니까 지금 우리 달력으로 보면 10월 5일이에요. 겨울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겨울에 지중해를 항해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3월까지는 항해가 불가능했어요. 근데 지금 10월 5일이 확 지났어요. 좀 위태위태한 것이죠. 그래서 미항에서 바울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10절을 보시면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입니다. 되게 웃긴 게요, 바울이 죄수인지 선장인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말하는 거. 바울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지난 30년 동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곳을 다녔고 항해를 했습니다. 어떤 학자는 바울이 지금까지 30년 동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항해한 그 길이를 거의 5,000km라고 얘기를 합니다. 왔다 갔다 수없이 했죠. 그러니까 특히 이 지역에 대해서 바울은 그레데, 구브로, 터키 남부 해안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무슨 계시를 받아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지역 이 해류와 이 지역의 그 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전문가로서 이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백부장이 결정을 해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빌린 배니까요. 선장도 탔고 선주도 있습니다. 근데 선장과 선주가 말을 하죠. 이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기 때문에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보냅시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탈리아까지는 못 가요, 이 겨울에. 근데 베닉스는 그레데 섬이 있으면 미항이 있고 조금만 서쪽으로 가면 75km만 가면 베닉스가 있어요. 근데 미항은 오픈되어 있는 항구였기 때문에 태풍이 오거나 하면은 배를 보호하기가 되게 어려웠다고 그래요. 근데 베닉스는 조금 이렇게 만처럼 더 둘러싸고 있어서 좀 안전했고, 뿐만 아니라 승객들이 좀 겨울을 나기에도 좀 편리한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백부장이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지내자는 그들의 말을 듣고 바울의 말을 물리치고 이들의 말을 믿고 선장이 얘기하고 선주가 얘기하고 사람들이 또 많이 얘기했겠죠. 또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마침 보세요. 12절에 보면 13절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그러니까 결정을 딱 했는데 바람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됐다. 뜻을 이룬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출발을 했는데 75km밖에 되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섬 가운데로부터 광풍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태풍이 불기 시작하는 거죠. 배는 바람에 밀려서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이 광풍을 유라굴로라고 하는데,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말은 동풍을 의미하는 헬라어 유로스, 그리고 북풍을 의미하는 라틴어 아퀼로의 합성어예요. 참 헬라어하고 라틴어를 합치다니. 그래서 유라굴로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강력한 북동풍입니다. 그러니까 배는 남쪽으로 계속 밀려가는 거죠. 그래서 풍랑이 멈추지 않게 되니까 이 그레데 섬에 아주 보이지도 않는, 지도로 보면 작은 가우다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쪽으로 접근을 하면서 그때 거룻배들을 잡아 끌어올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이 배들을, 큰 배에는 이 조그만 배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표현들이, 이거 거의 뱃사람 전문가가 아니면 쓸 수 없는 표현들이 많아요. 이거 뭐라고 썼나 하면은, 여러분 여기 17절 보시면 끌어올리고 거룻배들을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았다고 그랬어요. 이 배에서 쓰는 노끈들 얼마나 굵은지 여러분 아시죠? 그것들을 가지고 배를, 대부분은 배를, 선체를 옆으로 감았을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배가 깨지는 걸 막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배를 위아래로 이렇게 감았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근데 그건 뭐 제가 모르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근데 신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사실? 배를 타는 분들이 알죠. 배가 깨지지 않도록 배를 그렇게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스르드스에 걸리지 않도록. 이게 스르디스는 모래톱을 얘기하는데 여기가 이제 굉장히 낮은, 수심이 낮은 곳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워서 이제 연장을 내리고 연장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돛 또는 닷 같은 것들을 내리고 배가 바람에 떠밀려가게 놔둡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이튿날 18절에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그러니까 바람이 불고 첫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립니다. 가볍게 해야 되니까. 그 다음 19절 사흘째 되는 날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사흘째 버린 이 배의 기구는 아마 돛의 기둥을 얘기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날이 지났어요.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풍랑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도 쏟아지지 않았겠어요? 폭풍우 같이.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사람들은 점차 살아날 것이라는 희망을 잃어가는 그런 순간을 맞게 됩니다. 희망이 사라지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해와 별이 있으면 자기들이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를 뱃사람들은 다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이 폭풍우가, 이 태풍이 14일 동안 계속됩니다.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그러니까 14일이 이게 그냥 14일이 두 주였겠어요? 아마 2년 같은 14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제대로 먹지 못했을 것은 자명합니다. 먹을 수 있는 상황도 되지 않았을 거고, 또 조금 남겨놓은 음식을 얼만큼 우리가 아끼면서 먹어야 할지 때문에도 먹지 못했을 겁니다. 이때 바울이 그들 가운데 서서 말을 합니다. 21절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이럴 말하면 밉죠. 바울은 왜 이런 미움받을 말을 할까요? 이것은 자기를 잘난 체하거나 누군가를 뭐 책망하거나 탓하거나 이런 의도는 당연히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 말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이죠. 당연합니다. 지금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와 아리스타고를 제외하면. 이교도들이에요. 그들은 별이 보이면 그들의 그 별신에게 절을 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별도 보이지 않아요. 바울은 자기의 말의 신빙성을 이 말을 통해서 확보를 합니다. 내가 그렇게 말한 거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이런 거의 희망이 사라져가는 순간에 안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안심하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더 분노하고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인데 바울의 말을 사람들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배는 잃어버리겠지만 바울의 얘기는 왜? 배는 잃어버릴 거야. 그렇지만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생명을 보존할 겁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세요.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죠. 그게 그 다음 절입니다. 23절과 24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2년 전쯤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군중들에게 붙잡혀 죽을 뻔했다가 천부장이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허락을 받아서 유대인 군중에게 그는 흥분한 유대인 군중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튿날 그는 산헤드린 공회 앞에 붙잡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그는 변론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육신적으로도 피폐해지고 영적으로도 낙심할 만한 그 상황 속에서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바울의 곁에 오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 로마에 갈 거라고. 바울은 그 이후에 2년이라는 세월을 총독들에게 구금되어서 보내는 그 지루하고 그 답답한 시간들 속에서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했을 겁니다. 어떻게 그걸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천사를 통해서 이 급박하고 이 절박하고 절망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바울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네가 두려워하지 마. 네가 가이사 앞에 설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어. 근데 다 너에게 주셨다. 이 사람들을 다 너에게 주셨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을 거라는 암시 같아요. 하나님 이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이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래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너에게 주셨다. 이 사람들이 구출될 거라는 얘기죠. 이들 모두의 생명이 구출된 거는 사실 하나님의 바울을 가이사 앞에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이 사람들 산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울 때문에 이 사람들 살았어요. 바울 때문에 살았어요. 바울을 보호하고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합니다. 25절과 2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다시 말하죠. 안심하라. 아까도 안심하라고 그랬고 지금 또 안심하라고 그래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이 말을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의 부제라고 할 수 있는데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바울을 절망하고 이제는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자포자기하고 모든 것을 다 버린 그 다른 사람들과 불안하고 두렵고 한 모든 사람들과 다르게 만든 것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무엇이 바울을 똑같은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반응하고 행동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는, 하나님을 믿는 바울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바울의 믿음은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도전하십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라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너무 쉽게 대답하시는 건 아닙니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삶의 절망적인 순간을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셨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말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소망이 끊어져 버린 것 같은 상황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뭐 한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라고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믿습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말씀을 이루실 것이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이교도들 앞에서 말합니다. 바울이 사람들을 향해서 안심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실 거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가는 길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험난하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항해와 같죠. 인생을 고해와 같다 그렇게도 표현하죠. 쓰디쓴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습니다. 바다에서 이 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을 만날지 알 길이 없습니다. 변화무쌍합니다. 순한 남풍을 만나서 뭔가 되는가 싶다 하다가도 한순간에 유라굴로 광풍 같은 것들이 몰아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인생을 항해에 비유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07편입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 구절을 그 OM 선교사로 배를 몇 년 동안 탔던 그 한 형제에게서 들었어요. 정말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는 경험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말이 너무나 실감이 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시편에서 이 107편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광풍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서 일어난다고 말해요. 그 속에서 우리는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게 돼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안 굴러. 그거를 땡 소리라고 말해요. 이리 굴르고 저리 굴러요. 술을 안 먹었는데 술 취한 자처럼 비틀비틀 거려요. 지각이 혼돈 속에 들어가요. 명철한 사람이라도. 고통스러워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평온한 중에 즐거움으로 가게 하신다고 말해요. 단순히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얘기만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말이. 단순히 목적지에 도착해, 걱정 마, 그런 말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모든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당신의 형상으로 빚어가세요. 완성하세요. 사도행전 27장과 28장이 똑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유라굴로 같은 광풍, 배가 난파되는 것, 독사에게 물리는 것, 또 바울을 방해하는 정치적인 권력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전개되는 것을 막을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본문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기적으로 바울과 사람들을 광풍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이 바울이 예수님처럼 바람아 물러가라, 잠잠하라 하면은 유라굴로가 순식간에 사라졌다면 270명이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바울을 사용하지 않으실까요? 이 전도자를.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가? 누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누가는 오히려 바울을 그의 충고를 따랐으면 더 좋았을 항해 경험이 풍부한 여행자, 그리고 배에 탄 사람들의 생명에 관심이 있는, 그들의 안녕에 관심이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며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누가는 바울을 표현해요. 그리스도인은 난파선과 같은 세상에서 이런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경험치는 다 달라요. 우리의 지식도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별력과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들의 나만 살겠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안녕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종답게 사람들을 위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위에서 제가 조금 아까 던진 질문들에 대한 답을 다 알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사도 바울을 2주 동안이나 고문하시듯이 시련을 주신 뒤에 반쯤은 익사한 쥐처럼 해변에 던져지게 하셨을까요? 바울 사도는 불순종했던 요나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잖아요. 요나의 폭풍은 이해가 가요. 근데 바울의 폭풍은 뭡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린 다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의 모든 여정을 인도하시는 분, 신자들이 타고 가는 배의 선장은, 우리 인생의 주인은 전능하시고 무한히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모든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바울이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얘기하는 그 믿음이 모든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겪고 살아가는 모든 상황에 닻을 내리지 않습니다. 내 상황, 현실에 닻을 내리지 않아요. 거기 머물지 않아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도 나와 함께 계시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닻을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에 닻을 내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닻을 내립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바울은 말하죠. 내가 속한 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십니다. 이런 거예요. 신자의 인생은 항해하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목적지를 가진 여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신자들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그 목적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목적지는 어딥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말했던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했던 본향입니다. 하늘에 있는 본향입니다. 이것을 좀 더 풀어서 말하자면 이것은 우리의 성화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자녀들의 인생의 이 고된 항해의 여정 속에서 같이 계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험한 일을 겪고 살아가든지 결국은 그 목적지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 목적지는 단순히 어떤 종착역이 아니라 모든 것을 완전한 선하심으로 충만하게 완성하시는 기이하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 여정의 모든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을 이유를 가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장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오늘 고백한 말이에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외우십시오, 그냥.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이 안심하라고 두 번 말하잖아요. 여러분, 신자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불안에 떨고 절망하고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우리는 안심하세요. 안심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렇게 권면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적용점을 언급하고 싶은 것은 톰 라이트가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톰 라이트의 말을 인용합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에서 실로 이상한 일은 바울 자신이 이 여정을 책임지는 자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그는 호송 중인 죄수다. 선주도 아니요, 선장도 아니다. 물론 그는 베테랑 여행자다. 어쨌거나 바울은 느닷없이 두목 노릇을 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폭풍우에 휩싸인 세상, 난파하는 세상에서 신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신자의 존재는 파선한 세상의 희망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이든 또는 삶의 어떤 자리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파선에서 죽게 된 자리에서 신자들은 희망입니다. 이 복잡한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우리나라에 바울은 어디에 있는지, 이런 희망을 주는 신자는 어디에 있는지,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래서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는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